오늘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면 선택이 간단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학계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고국으로 복귀한 그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그들의 정체성과도 같았던 이 성전의 털을 닦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이들은 다시 한번 성전의 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렇게 쉽게 진행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먼저 그 땅에 먼저 자리 잡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성전에 짓지 못하도록 내분을 일으키고 비방하면서 성전 짓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방해하고 공격을 합니다. 또이 처음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던 고레스 칙령 이후 오늘 본문 당시의 왕이 다리오 왕인데 이 사이가 15년입니다. 근데 15년 동안 왕이 네 번이나 바뀔 정도로 이 국제 정세가 굉장하게 불안합니다. 사실 제일 큰 것은 이들에게 가난이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의 10절과 11절을 보면 이 한재와 가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미뤄보아서 아마 이들은 굉장히 궁핍하고 결핍이 있었던 인생들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속국으로 돌아와서 폐허가 된 땅에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얼마나 녹록지 않은 그런 인생들이었겠습니까? 이들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들은 장밋빛 인생을 꿈꾸면서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굉장한 가뭄과 살아내야 하는 삶의 무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듯 삶의 무게가 무겁다 보니 이들은 이내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장애들을 개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성전을 짓는 손길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였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자원과 인력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들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요인들이, 내부적인 죄나 내부적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들이 이들의 성전을 향한 손길을 멈추게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자신들의 손으로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구조가 힘들게 하자 내가 어떤 힘으로 이것들을 타개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없어 보이는 현실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조류에 휩쓸리듯 시대의 여건과 상황에 떠맡겨 버리는, 휘둘려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전 재건이 멈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경제적 요건 때문에 이 결혼과 연애를 포기한다고 말하는 청년들을 바라보는 세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이 도무지 잘 되질 않습니다. 가계의 사정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서 좀 경제가 나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삶이 퍽퍽하고 일상을 살아내기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 타개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시대와 상황과 여건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래서 그 구조 속의 작은 개인은 어떠한 것도 할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본문 당시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한 손길이 멈춘 것을 너무 쉽게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너무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좀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공감과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드러나는데요. 우리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4절과 5절 말씀을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장애와 한계와 결핍을 끊임없이 합리화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본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까? 그들의 판벽한 집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이 판벽하다라는 말은 조금 먹고 살만한 환경을 넘어서서 조금은 호화롭고 조금은 더 윤택하고 기름지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기서 성전 건축이 멈춘 그 현장에서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은 다 폐허가 되었고 잿더미가 되었는데 너희는 먹고 살만하니까 좋니? 나의 집은 다 망가지고 깨어져서 이제 재건해야 될 손길들만 남아있는데 너희의 집은 좀 살만한 것 같구나. 너희가 그러한 일상을 살고 있으니 너희가 좀 살아볼만 하니? 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폐허가 된 성전과 먹고 살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이 이어집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라. 너희의 우선순위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폐허가 되고 재건되지 않는 성전 한복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우선순위를 좀 명확하게 하라.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핍과 궁핍과 가난과 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삶의 현실과 문제를 너무 크게 본다라는 겁니다. 삶의 현실에 매몰되어서 삶이 주는 그 한계를 합리화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진짜 문제는 가뭄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에 매몰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별거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적으로 해석하여서 자주 쓰는 용어 중에 존귀하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존귀하다라는 용어가 원어적인 형태로 좀 그 의미를 바라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더 크게 여기다, 더 무겁게 여기다, 더 가치롭게 여기다. 그러니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치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크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삶의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와 결핍이 없다. 너희에게 그러한 가뭄과 한계가 사실은 없다. 이런 말을 하나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도 나를 좀 더 크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러한 문제보다도 나를 조금 더 존귀하고 가치롭고 무겁게 여기는 게 너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롭게, 하나님을 더 가치롭고, 하나님을 더 무겁고 더욱더 큰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실상 우리는 나와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실상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보다 우리의 문제를 더 크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마음의 무게보다 일상의 어떤 어려움들을 무겁게 여기며 묵상하고 있는 것들이 더 크지 않은지 이 아침에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 삼지 않은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띄워주시면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통 그분의 백성을 부르실 때 특별하게 예언서에서 징계 이후에 회복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늘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특별히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과 회복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의 주어이기 때문에 늘 언약 백성을 상대하실 때 하나님은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무겁게 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에 손을 멈추고 판벽한 집에 열심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좀 무겁게 다가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일상의 가뭄과 한재가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멀어진, 하나님을 앞서두지 않는, 하나님을 무겁게 두지 않는 백성에게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따갑고 무겁게 다가와야 되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우선순위라는 주제 앞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끌어낸 승리의 그 진위와 그 가운데에는, 그 근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의 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훈련을 받은 장수와 모든 것에 다 갖춘 장수와 물맷돌 다섯 개밖에 들지 않는 소년의 싸움에 여러분 승리의 객관적인 가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승리가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장수에게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맷돌 다섯 개 든 다윗이 이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그 갑옷과 엄청난 크기의 골리앗이 얼마나 거대한지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절대로 쉽게 나갈 수 있는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로웠던 겁니다. 골리앗의 거대함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 무모한 싸움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한 무모한 싸움을 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일상의 가치와 무게에 마음을 두는 인생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더욱 무겁게 여기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승리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주시는 일상 가운데의 기쁨들을 맛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어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크게 여기고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고 무엇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간결하게 하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의 무게와 한재와 가뭄에 매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거대하심을 멀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크게 여기는 인생 살라는 것, 그것이 학계서를 통한 말씀의 첫 번째 요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구가 좀 무리해 보이시죠? 저는 이 말씀 앞에 너무 쉽게 아멘 못하겠더라고요. 오히려 성전 건축에 손을 멈추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명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가장 가치롭게 여겨서, 우리를 가장 무겁게 여기고 우리를 가장 크게 여겨서 받은 그 사랑들, 그 사랑을 혜택받은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절대 그 고난의 크기와 고통의 크기와 십자가의 그 아픔이 우리보다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갈갈이 찢겨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을 목도하면서 그냥 그렇게 바라볼 인생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적어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찢기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앞섰던 것 같아요. 우리의 무게가,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는 더 가치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난을 마땅히 내어드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우선순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반응해야겠습니까? 사랑하기는 오늘도 그러한 사랑을 받은 인생처럼, 사랑의 혜택을 입은 그러한 인생처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오롯이 우선순위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나의 한계와 문제에 매몰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여기는 가장 가치로운 분으로 여기는 그러한 시선이 그러한 감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